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합니다. 일본 총리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베 총리는 연설에서 미일 동맹 관계와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한국 등 2차 대전 피해국들은 전쟁 중 아시아 여성들을 위안부로 동원하는 등 일본의 악행들에 대해 아베 총리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앞서 어제 저녁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하는 백악관 국빈 만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에게 일본의 전통 시인 하이쿠로 환영 인사를 한 뒤 일본 전통주 사케로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만찬에 앞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조속한 체결을 약속하고 방위동맹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주말 강력한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 재난지역에 식량과 의약품 전달이 시작됐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네팔 구루카 지구에 대한 구호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팔 당국은 식량과 식수, 피난처 등이 필요한 이재민들에 대한 정부의 대처 능력이 오늘부터 개선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진으로 피해가 된 현장에서는 수색과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프랑스 구조대가 카투만두의 무너진 주택에서 80시간 이상 갇혀있던 남성 한 명을 구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5천 명을 넘고 부상자도 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동부 볼티모어시가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볼티모어시 경찰국장이 말했습니다. 볼티모어에서는 이달 초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 씨가 척추 부상 악화로 사망한 뒤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이에 따라 어젯밤 10시부터 야간 통행금지령이 시행된 가운데 경찰은 통행금지령을 위반하고 거리에 나온 시위자 일부를 연행했습니다. 볼티모어 서부지역에 모여든 시위 군중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한 채 유리병을 던지며 시위를 벌였지만 1시간여 만에 모두 현장을 떠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언론 자유가 후퇴해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밝혔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오늘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전 세계 언론인들이 독재정부와 테러단체, 사업적 이익만 밝히는 일부 언론 소유주 등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조사 대상 199개의 나라 가운데 북한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쿠바, 이란 등을 최악의 언론 자유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와 스웨덴, 벨기에는 언론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나라로 꼽았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전반적으로 세계 인구의 14%만이 자유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마약 밀매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외국인 수감자 등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무함마드 프라세티오 법무장관은 오늘 외국인 7명과 인도네시아인 1명 등 8명에 대한 총사령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인도네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프라세티오 장관은 밝혔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7명은 나이지리아인 4명과 호주인 2명, 브라질인 1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형 집행이 이뤄지자 호주 정부는 항의의 표시로 자카르타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군이 어제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 근거지에서 200명의 소녀들과 93명의 여성들을 구출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국방부 대변인은 정부군이 보코하람 근거지를 기습해 수용소 3곳에서 납치된 여성들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4월 북부 치봉여자고등학교에서 보코하람에 집단 납치됐던 여학생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지리아 군 관계자는 구출된 여학생들 가운데 치봉마을 여학생들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 29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지도자들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의 역사적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9.19 공동성명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 비확산 체제로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서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올라가는 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자유와 법치 등 가치 공유에 기초한 미일 동맹의 역사적 전환을 통해 국제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9.19 공동성명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동맹과 안보 협력 강화 방안, 경제 협력, 북한의 핵과 납북자 문제, 국제 테러리즘 대처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회담이 두 나라의 동반자 관계를 전환하는 역사적인 걸음을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적이 견고한 동맹이 돼 지난 70년간 화해의 힘과 다양한 도전에 협력한 만큼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미국의 진정한 동반자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And I'm confident that with the steps that we've taken today, our alliance will play an even greater role.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안보와 번영, 인간 존엄을 강화하는 더 위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미일 동맹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大きな 進展があったことを 감지했습니다.
두 나라가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적인 인권, 법치를 존중하는 공동 가치를 공유하며 아시아 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또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인신매매로 인한 희생의 결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위안부 여성들을 생각할 때 깊은 아픔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고노다마를 지지하며 이를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기여 정책을 동맹 강화의 동력으로 강조했습니다. 이 정책들을 기초로 지역과 세계의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두 정상은 이를 위해 두 나라가 주권과 영토 통합을 존중하는 한편 국제 분쟁을 강압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 투명한 규범과 감독, 국제법을 강조했습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전날 발표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국제안보에 대한 일본의 기여를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평화로운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데 대해 아베 총리와 입장이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lso remain united in pursuit of peacefu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두 정상은 이와 관련해 별도로 발표한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에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북핵 6자회담에서 결의한 9.19 공동 성명의 준수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정상은 북한 정권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핵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다시 수용하는 한편 비확산 의무도 전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인 절차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비극적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fully support Japan's efforts to resolve the tragedy of North Korea's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 방문 중 만난 한 납북자 어머니의 고통을 언급하며 이 문제가 일본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두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힘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시키며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들의 행동이 국제사회의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펼치는 영유권과 관련한 강압적인 활동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성명은 또 미국은 유엔 안보리 개혁을 통해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28일 저녁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 데 이어서 29일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한국, 타이완의 시민단체들이 오늘로 예정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앞두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아베 총리가 연설에서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루 앞둔 28일 의사당 앞에서 미국과 한국, 타이완 시민단체 회원 200여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는 미국의 반전단체 앤서 콜리션, 한국의 워싱턴 정신대 대책위원회와 워싱턴과 버지니아 한인회, 타이완 참전용사 워싱턴협회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과거를 부정하면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된다, 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의를, 아베는 배상하라, 아베는 말장난을 중단하고 사과하라 등의 글이 쓰여진 현수막을 들고 아베 총리의 역사관을 규탄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연설을 보기 위해 한국에서 방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이날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VOA에 아베 총리가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가 강제로 끌고 간 일은 없다 했기 때문에 강제로 끌려가서 당했는 역사의 산증인 이용수가 아베 눈에 보이려고 왔습니다. 글쎄요, 사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20몇몇도 일본이 했어요. 전부 다 일본이 저질러 놓고.
이 할머니와 시민단체들은 29일에도 항의 시위를 열 계획이며 이 할머니는 시위 직후 민주당 소속 마이크 혼다 하원 의원과 함께 아베 총리가 연설하는 의사당에 입장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김종훈 국회의원도 워싱턴에서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28일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간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한 김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사진을 들고 다니며 미국인들에게 일본의 과거 만행을 설명했습니다.
I try to send a message to ordinary American citizens. How bad Japanese Prime Minister Abe.
김 의원은 VOA에 일반 미국 시민들에게 아베 총리의 그릇된 역사 인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리려 한다며 아베 총리가 과거를 세탁하려는 건 돈 세탁보다 나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아베 총리의 행태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28일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인신매매로 인한 희생의 결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위안부 여성들을 생각할 때 깊은 아픔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자신은 고노담화를 지지하며 이를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노담화란 지난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발표한 성명으로 일본 정부 대변인인 고노 장관은 일본 육군이 2차 대전 중 위안부 동원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됐음을 인정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고위 간부라도 자신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면 본보기로 처형을 하는 등 강압 정치를 펴고 있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올 들어서만 고위 인사 15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29일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올해 들어서만 고위 관계자 15명을 처형하는 등 강압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제1위원장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본보기 차원으로 처형을 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임업성 부상이 산림 녹화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유로 처형됐으며 2월에는 대동강변에 건설 중인 과학기술전당의 설계 문제로 이견을 냈다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처형됐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은하수 관현악단의 총감독을 비롯한 관계자 4명도 간첩 혐의로 총살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같이 처형된 북한의 고위관리가 지난 2012년 17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41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 행사 참석을 위해 다음 달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습니다. 모스크바 시내 호텔의 예약 상황을 확인한 결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직 예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숙식시설이 잘 갖춰진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 묵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남편은 김일성 대학 동기생으로 김여정이 다음 달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사이버 해킹의 지원 조직이 기존 13개 4,200명에서 17개 조직 5,100명으로 확대 개편됐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 같은 IT 인력의 경우 중국이나 베트남, 라오스 등에서 활동하면 2,000에서 5,000달러를 받게 되며 이 가운데 2,000달러는 북한 당국에 상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북한의 신흥 부유층 사이에서는 수입과 유통이 전면 금지된 한국 제품이 중국 제품보다 더 좋은 것으로 불리며 비밀리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의 호화 생활자는 전체 인구의 1%인 24만 명 정도로 파악되며 이들의 가구당 연간 소득은 5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워싱턴에서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 사흘째를 맞아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북한 인권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28일 북한 인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제12회 북한 자유주간 사흘째 행사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 터프츠 대학 플레처 스쿨의 이성윤 교수는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했다며 이제는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을 겨냥한 금융 제재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라며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at least two major precedents that strongly suggest that we can even influence China to do the
대북 금융 제재가 앞서 적어도 두 차례 중국이 진심은 아니더라도 북한의 불법 행동과 반인도 범죄를 추적하도록 만든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은 이미 효과가 입증됐다며 다만 이런 제재를 가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인권 전문가인 로베르타 코엔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북한의 개인과 기관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코엔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The threat of indictment is powerful. It might even have some deterrent effect. Some South Korean
인권 침해로 기소를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이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코엔 연구원은 실제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의 일부 정치범 수용소 책임자들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 증거가 있다는 한국 전문가들의 보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라드 겐서 국제법 전문 변호사는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 의제로 채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제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 결연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ether we go there or not, I think has to be kept as an open question. But without making clear that the US, the UK, France
어떤 표결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겐서 변호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같은 뜻을 가진 나라들이 그와 같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 의제로 채택된 것이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겐서 변호사는 또 앞으로 북한 정권을 기소하기 위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기록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대북 라디오 방송과 전단 등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외부 세계의 정보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려는 국제사회 움직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다만 북한 주민들이 처벌이 두려워 그 같은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알면서도 말 못하고 황당하다고 느끼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거 거리들만 끊어주면 어떻게 열어놓으면 북한 사회가 변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최정은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와 뉴코리아 여성연합의 이소연 대표 등 탈북자 단체 대표들은 대북 지원이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원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 자유주간 행사 나흘째인 29일에는 미하원의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청문회가 열립니다. 북한 자유주간 참가자들은 30일에는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에 시작됐습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서울에서 열렸고 올해 다시 워싱턴으로 개최지를 옮겼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개최 논의를 위한 한국측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방북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한국의 양대 노총이 지난 27일 북측 조선직업총동맹과 남북노동자 3단체 협의를 위해 개성 방문을 신청했지만 이번 방북이 순수 사회 문화 교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3단체 회의가 실무 접촉을 넘어 축구 이외 다른 것도 논의된다며 정치성이 있는 행사는 남북 접촉이나 방북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한국 측 노동단체가 북측의 직업총동맹과 순수하게 스포츠 교류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아님을 내비쳤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은 실패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의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 특사가 밝혔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또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지난 20년 동안 비핵화 협상을 했지만 북한은 솔직한 대화로 임하지 않았다며 생산적인 대화가 되려면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서울에서 연 국제토론회 아산플래넘 2015 이틀째인 29일 토론자로 나와 북한의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 한 병진 노선은 경제 발전 대신 북한 주민들을 또 다른 견디기 힘든 역경으로 이끌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대안적인 길로 나서면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해선 관련국들과 논의 내용을 설명하진 않겠다며 9.19 공동성명으로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하고 우라늄 농축까지 강행한 탓에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비핵화가 모든 원자로의 중단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핵 프로그램과 우라늄 농축 중단이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기본적인 선결 조건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온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최근 외부사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추정치를 내놓고 있는 데 대해 과대평가는 북한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천 전수석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수가 현재 20개라거나 앞으로 100개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등의 추정들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게 아니라며 이런 추정치들은 북한이 육자회담이나 양자회담에 나올 때 속임수로 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국제회의의 첫날인 28일 토론자로 나온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이 이미 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는 잘못됐다며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의 양이 60kg 정도이기 때문에 북한이 만들 수 있는 핵무기는 10개에서 12개 정도라고 추산했습니다. 천 전 수석은 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펴고 있는 일부 경제개혁 정책들이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고 노동자 해외 파견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입은 외화 손실을 메꾸고 있다며 현재 대북제재 수위로는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anctions on North Korea are partial. They are targeted only on military. 천 전 수석은 현재 대북제재는 군수품과 사치품에 국한한 조치로 북한이 이 때문에 핵 전략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며 제재 수위를 더 높이고 대신 정치적 안전을 보장하는 유인책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의 장투어샹 박사는 북한은 이란과 달리 오랜 기간 고립 속에서 생존해왔기 때문에 제재 조치가 대표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육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의 대북 인식과 접근법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게리 세이모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이 밝혔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지난 2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최근 북한 핵능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를 정부 차원의 신호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붕괴나 교체 없이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며 우선은 핵 동결과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당시 대북 협상팀의 일원이었던 세이머 전 조정관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선임 국장과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뒤 현재 하버드대학교 벨퍼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을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중국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20개로 추정하면서 내년까지 이를 두 배로 늘릴 수 있다고 전망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It's very difficult for me to judge the accuracy of the Chinese statement because I don't have any further information from the meeting. So I don't know whether the Chinese
추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추정치의 정확성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달라진 태도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 계획에 대해 그런 식의 경고음을 울린 건 정말 새로운 변화입니다. 제가 북한 문제를 다루던 시절 내내 중국은 북한의 핵 위협의 심각성을 경시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의 이런 추정치는 당국의 승인 없이는 공개되기 힘든 내용입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북한 핵무기 능력의 성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건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북한과의 외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오바마 정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면서 북핵 계획 억제를 위한 대북 접촉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가 북핵 역량을 경고한 걸 긍정적인 신호로 읽으시는 거군요.
I see it as a positive sign. I see it as a sign that, you know, the first of all, I think the Chinese, you know, genuinely understand that.
그렇습니다. 중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을 자국 안보에 대한 간접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미국이 한국,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영내 군사력을 증강하며 사드 등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의 근거로 삼는다는 걸 중국이 이해하게 된 거죠. 따라서 저는 이번 보도에 북한이 뭔가 계획하고 있는 데 대한 중국 정부의 불안감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김정은이 도발적 행동으로 중국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불안감 말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 역량에 대해서 미 당국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In my experience, the Chinese have never shared intelligence information with the U.S. on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program. I mean, anytime there was a meeting,
판단하기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 경험상 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계획에 대해 절대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간 정보 교환 회의가 있을 때마다 말하는 쪽은 늘 미국이고 듣는 쪽은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이 정보를 건네주는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정보 요원 활용 등을 통해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거라는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그런 정보를 갖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북한 정권의 교체 없이 북한의 비핵화가 실제로 가능할까요?
I don't see how. I think Kim Jong-un, just like Kim Jong-il and just like Kim Il-sung, they're committed to retaining their nuclear weapons. So I think the best you can do.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김정일, 김일성과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외교를 통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북한의 핵을 제한하고 관리하고 억누르면서 개발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저는 북한의 비핵화가 단기 목표로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까?
As a practical matter, that's probably the, you know, either regime collapse or pretty fundamental regime change.
사실대로 말하자면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해서는 정권의 붕괴나 매우 근본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합니다.
스티븐 보지워스나 로버트 갈루치 등 전직 미 행정부 관리들과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현재 교착 상태가 북한의 핵 개발을 할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면서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We've tried three times now. The U.S. government has tried three times now to negotiate agreements with North Korea to limit and eventually.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를 제한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폐기하려는 협상 시도를 이미 세 번이나 했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그리고 2012년 2.29 합의 말입니다. 이 모든 합의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런 실패가 또 한 번의 시도마저 불가능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다른 선택이 없는 미국 정부로서는 조만간 다시 한번 시도할 걸로 보고요. 하지만 저는 성공 여부에 대해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대북 외교 전례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또 국무부와 백악관 역시 회담 재개를 위해선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현재 입장에 만족하고 있고요. 북한은 그런 요구에 응하겠다는 신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 행정부가 뭔가 또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새로운 시도는 그럼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Any nuclear agreement is going to have to begin with limits and constraints. In other words, you couldn't imagine any deal, even the 20 years ago, even the agreed framework of 1994 wasn't immediate disarmament. It was a process.
어떤 종류의 핵 합의든 제한과 억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20년 전 제네바 합의마저도 즉각적인 비핵화가 아니라 동결로 시작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의 첫 단계가 핵물질 생산 동결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입니다. 그리고 비핵화를 향한 추가 절차가 이어지고요. 그래서 어떤 합의든 협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결과 억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고 핵 보유국임을 헌법에까지 명시한 걸 고려할 때 향후 북핵 협상의 목적이 비핵화가 아닌 핵 개발 속도 저지 수준으로 낮춰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I don't think the United States can afford to give up the ultimate objective of nuclear disarmament of a Korean free of a nuclear free Korean peninsula. So the US will always retain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포기할 형편이 안 됩니다. 따라서 언제나 그런 목표를 유지할 겁니다. 다만 단기 목표가 핵무기 제한과 억제라는 거죠. 북한 역시 비핵화 원칙에 동의할 준비는 돼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충족될 수 없는 특정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제한하는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는 형식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 이런 절차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I think the situation is so different that there's really nothing to be learned. I mean, Iran doesn't have nuclear weapons. And Iran is much more vulnerable.
북한과 이란 상황이 워낙 달라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전혀 없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국제사회 경제 제재와 심지어 국내 정치적 압박에 대해서도 훨씬 취약합니다. 이 때문에 제재와 우라늄 농축 계획을 맞바꿀 준비가 이미 돼 있는 겁니다. 북한은 얼마나 정교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외부의 경제적 압박이나 내부의 정치적 압박에도 훨씬 덜 취약하고요. 따라서 두 나라 상황엔 어떤 연관성도 없습니다.
중국 당국자들과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Well, I have outside government. I mean, Chinese officials are very reluctant to discuss that with American officials. But certainly when I was outside government, that we had that conversation. And I think
중국 관리들은 미국 관리들과 그 문제를 논의하길 상당히 꺼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를 떠난 뒤 그들과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 자유화와 일당 독재를 혼합한 중국식 모델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자들은 북한의 잠재적 불안정성이 클 뿐 아니라 붕괴 시 중국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는 사실을 불안해합니다. 그런 이유로 김정일 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덩샤오핑 방식의 경제 개발을 압박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겨냥한 추가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We already have very heavy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 mean, I don't think there's much more we can do. And as long as you know the Chinese government continues to allow North Korea to
미국은 이미 북한에 매우 무거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영 기업이나 민간을 통해 북한과 계속 거래하는 한 미국이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추가 대북 제재 역시 비효율적입니다. 중국이 김정은을 불편하게 여기고 몇몇 조치를 취할지라도 북한에 큰 경제적 피해와 혼란을 불러와 불안정을 심화시킬 행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이 당분간 북한 정권을 존속시킨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느낄 것이란 얘기입니다.
게리 세이머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으로부터 북핵 문제의 해법과 중국 정부의 달라진 대북 인식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탈북민들과 서울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가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하는 남북 어울림 합창단은 한 달에 두 번 탈북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 노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거 처음에 여성이 먼저 내 소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이 합니다.
네.
서울 노원구의 한 복지관.
한 달에 두 번 저녁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노원구 지역 주민들과 탈북민들로 구성된 남북 어울림 합창단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노원구에는 탈북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민들과 더불어 더 친해지고 어울리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 2012년 이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노원구청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씨의 설명입니다.
저희 지역에 북한 이탈 주민이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북 어울린 합창단으로 서로 소통하고 또 그 합창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또 봉사나 하시면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 남북 어울림 합창단을 창단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가까운 이웃이 되는 계기가 되고 또 합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부족한 거를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거기서 하나가 되는 것 같고 이런 모임 속에서 활동을 통해서 우선 나 자신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음악으로 남북이 하나된 합창단. 지난 3년 동안 함께하면서 탈북민들은 외로움을 달래고 한국의 문화도 알게 됐고요. 서로가 하나로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닫았던 탈북민들도 합창단 활동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노래를 또 이제 문화를 통해서 예 어떻게 보면 문화에 이러면 사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남북 어울림 합창단을 통해서 저희가 다가갈 수 없었던 사람들한테도 다가가고 서로가 가깝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모두 성의껏 해서 우리 북에서 온 우리 탈북자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에 와서 즐겁게 유쾌하게 우리 고향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식들 내 생각이 나요. 그리고 형제들 생각도 나고요.
아유 참 기분 좋고 영광입니다. 저희들은 저 탈북에서 지금까지 지금 연도가 서로 다 달라요. 저는 5년 잡아듭니다. 예, 한국에 온 지. 그래서 이 좋은 세상에 와서 마음껏 외치고 노래하고 싶고요. 계속 이 무대에 나서면 즐겁고요. 아주 보람 느낍니다.
이렇게 집에서 깔아앉은 목소리를 이렇게 정말 잘 부를 줄 몰랐어요. 그런데 처음에 힘들 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이 그 큰 무대 하려 한 데는 못 써봤지만이 정말 추억에 남고 인상 깊게 남을 것 같아요. 예.
아유 공연할 때 기분이 아주 좋았죠. 내가 무대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이 꿈에도 상상 못한 일이죠. 그래서 너무나 즐겁고 기뻤어요.
남북 어울림 합창단이라는 이름처럼 호흡도 잘 맞고 서로 잘 어울리는데요. 전문적으로 음악을 공부한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또 처음부터 친했던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3년 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이 자연스러워지고 또 편안해졌는데요.
처음에 이제 노래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어려웠던 점도 있었어요. 노래를 부르면 뭐 가사를 보고 그냥 음을 맞춰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더라고. 합창이라는 거는 개개인이 어떤 어울림을 해가지고 하나의 음향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뭐 개인적으로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해도 개인적인 그런 걸 내면 합창단으로서의 그게 어떤 게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새로운 노래도 암송을 다 해서 보지 않고 무대에 섭니다. 그게 자랑스러워요. 그 선율을 다 맞춰야 하나 된 목소리를 나와야 되잖아요. 엘토하고 소프라나 두 가지 목소리를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개별 지도를 저기 음악 선생님께서 했어요.
노원구민 김홍랑 씨는 처음에는 탈북민들과 한 동네에서 어울려 산다는 게 어색했다고 하는데요. 노래로 하나 된 지금은 그 누구보다 친근한 사이가 됐습니다.
탈북자들하고 많이 이제 서로 접하다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좀 꺼리낌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노래하니까 그게 없어요. 때에 따라서 저도 뭐 티 사서 예쁜 거 있으면 사갖고 이렇게 하나 주고 그리고 전화도 하고 김장도 해서 주고 더 애착이 가죠 우리가.
남북 어울림 합창단의 이상주 지휘자는 남북 어울림 합창단을 통해 통일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남과 북이 어울리는 합창단인데요. 보람이 있고요. 사실은 음악은 하나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우리 통일이 이제 언젠간 될 텐데 통일 준비를 이렇게 어울림 합창단 하면서 해서 뭐 이런 합창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한 밑거름 한 걸음 씨앗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남북 어울림 합창단이 부르는 북한 노래 다시 만나요입니다.
잘 가시나 다시 만나요.
남북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합창을 통해 마음을 터놓으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고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사회 큰 뉴스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진행된 4.29 재보궐선거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4곳의 국회의원들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투표가 시작돼서 오후 8시에 마감됐고요. 지금 이 시각에는 그 투표함이 봉인돼 개표소로 옮겨지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일부 지역구에서는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선거 제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와는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선거는 총선거에서 뽑힌 국회의원들 중에서 자리를 내어놓은 4개 지역구에서 다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4월 29일 치러진다고 해서 4.29 재보궐선거라고 하는데요. 재선거, 보궐선거 한꺼번에 부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도의원, 구의원, 뭐 교육감, 공직자들이 선출되는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서 실시하는 선거인데요.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무효가 됐을 때 재선거라고 하고요. 당선인이 뭐 임기 중에 사퇴를 하거나 어떤 법적인 실형 선고를 받아서 직위를 잃게 될 때 이럴 때 실시하는 선거를 보궐선거라고 합니다.
이 투표는 밤 8시까지라고 했으니까요. 마무리가 됐고 이제 개표 결과를 기다리는군요.
그렇습니다. 결과에 따른 당선자를 확인하고 여야 정치권 중에 어느 쪽이 승리를 했다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시청자들, 국민들이 이제 지켜보게 되는 건데요.
네.
개표를 통한 당선인의 윤곽은 밤 10시쯤이면 나온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지역구 선거구의 후보자를 낸 정당에서는 당의 지도부가 직접 지역구를 찾아가서 유세를 돕는 그런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이번 선거는 전국의 4개 지역에서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작은 선거지만 앞으로 그 총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일명 그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여야 정치권이 아주 민감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자들이 많이 당선돼서 정부에 좀 힘을 실어주게 될지 아니면 정권 교체를 외치고 있는 야당의 손을 들어줄지 향방이 갈리게 되는데요. 4개 지역구 모두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재보궐선거 소식이었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서울 지역의 버스나 지하철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2011년 한 해 서울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은 모두 40억 명이고요. 하루 평균 1114만 명이 이용했다는 결과입니다.
네, 참 엄청난 수네요. 자, 대도시 서울의 규모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1000만 명이 넘지만 그 경기도 일대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이 수도권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용자들이 당연 1000만 명이 넘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달리는 지하철, 뭐 오르내리는 사람들, 정류장마다 승객들을 태우고 내리는 그 버스를 좀 상상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통계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요금 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는 가장 그 어느 정류장이 혹은 어느 지하철 노선이 가장 승객이 많은지, 지하철역의 이용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뭐 다양한 주제별로 교통카드의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느 분야나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아주 오랜 기간에 그 자료를 축적을 해서 어떤 통계 자료를 내는 거죠. 대중교통의 수요를 분석해서 적재적소에 알맞는 그런 맞춤 교통 행정도 할 수가 있고요. 상인들의 경우도 이 자료를 이용해서 영업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대중교통 체계를 바꾼 지가 이제 10년이 되는데요. 그동안 이런 자료가 축적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중교통이면 버스와 지하철로 대표가 되는데 버스를 타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많습니까?
네. 자료를 보니까요. 거의 50대 50입니다.
아, 네.
버스가 한 52%, 하루에 1114만 명 가운데 한 579만 명 이용하고 있었고요. 지하철 이용자가 534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달이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4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루 중에 가장 이용률이 높은 때, 뭐 출퇴근 시간입니다. 특히 아침 7시에서 9시가 하루 이용객의 20%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금 대신에 주로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자료가 전산화되니까 이런 통계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서울의 경우 교통카드 이용률이 뭐 90% 후반대입니다.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타서 어디서 내리는지, 어느 정류장이 몇 시에 가장 붐비는지까지 알 수 있는데요. 하루 평균 가장 승객이 많은 그 지하철, 서울의 동서남북을 빙 돌아오는 순환선이자 환승역이 22곳이나 되는 지하철 2호선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루 152만 2,9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었고요.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 강남역, 하루 평균 10만 2천 명이 오르내렸습니다. 그 외에도 고속버스 터미널역, 잠실역, 서울역, 사당역에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한국 사람들의 필수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휴대전화나 태블릿 PC에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에 관한 통계가 나왔는데요. 올해 1분기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79.2%나 올랐다고 합니다. 거래액이 46억 8,120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상점에 가서 구매를 하지 않고 휴대기기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는 그런 규모인 건데
네네.
그것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간 거래 금액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모바일 거래를 포함해서 뭐 컴퓨터 PC로 하는 거래를 통틀어서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는데
네.
이 쇼핑 규모가 12조 3,650억 그러니까 그 미화로 하자면 115억 7,600만 달러 상당이었습니다. 그중에 모바일 거래, 그러니까 휴대전화기, 스마트폰으로 대표되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이용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자, 이 통신기기의 발달로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주요 소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팔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자 수만 명의 주민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네, 오늘은 네팔 대지진 소식 좀 자세히 살펴보죠. 희생자 숫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팔 대지진이 발생한 지 닷새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희생자가 5천 명을 넘었습니다. 네팔 내무부가 28일 밝힌 내용인데요. 이번 대지진에 따른 사망자 수가 5,057명으로 늘고 부상자는 1,91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백 명의 이재민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날 수실 코이랄라 네팔 총리는 TV연설을 통해 대지진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해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네. 자, 이 이재민이 수백만 명이라고 하니까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 기적적으로 구조된 사람들도 있다죠?
네, 반가운 소식인데요. 대개 지진이 발생하고 72시간, 즉 사흘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상식인데요. 대지진이 강타한 네팔 카트만두의 구조 현장에서 무너진 건물에 갇혀 82시간을 버틴 20대 남성이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미국의 ABC 방송이 28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카트만두에 부서진 아파트 단지에서 28살 난 남성 리시 카날이 구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진 지 82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건데요. 카날은 잔해 더미 속에서 자신의 소변을 마시며 나흘간 버텼다고 합니다. 카날은 살려달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들은 프랑스 구조대가 잔해 더미를 해치고 카날을 구해냈습니다.
자, 그야말로 하늘이 도운 것 같은데 어디 다친 데에는 없습니까?
네, 카날을 구조하는 데는 6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건물이 무너지면서 기둥에 깔리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밖에도 또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들은 없습니까?
네, 네 자녀를 둔 엄마가 무너진 건물 안에 갇혔다가 36시간 만에 구조됐는데요. 미 CNN 방송에 따르면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1층에 깔린 탕카마야 시톨라가 18시간 만에 걸친 인도 구조팀의 노력 끝에 다시 빛을 봤습니다. 시톨라는 무너진 기둥 사이에 낀 덕분에 다치지 않은 채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생존자를 구조하는 것 못지않게 이재민을 구호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 인도, 한국 구조대와 구호물자가 속속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카트만두에 이어 지방의 구호품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수도 카트만두와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가 대부분 파괴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외국 구호대는 28일 헬리콥터를 이용해 쌀과 기름 그리고 필수의약품을 지방에 실어 나르기 시작했는데요. 관계자들은 지방까지 구호의 손길이 미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마실 물이 없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만 명의 네팔 주민들은 길거리에 있는 천막등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진으로 수도 시설이 파괴돼 마실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급수차를 동원해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낙 사람이 많아서 하루에 물 한 병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 물이 워낙 부족해 병에 담아 파는 생수 가격도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수도 카트만두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죠?
네, 지금도 하루에 수차례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집과 건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언제 집이 무너질지 몰라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구호도 제대로 되지 않고 물가는 자꾸 오르자 카트만두를 벗어나 지방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카트만두에는 돈을 벌기 위해 상경했던 지방 출신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들도 고향으로 향하면서 10만 명 이상이 지방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도로가 파괴됐으면 힘든 것 아닌가요?
도로 사정이 나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무엇보다 문제는 버스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가려는 사람이 많자 정부 당국은 버스를 많이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주민들은 새벽부터 버스 정거장에 서 있어도 버스가 한 대도 오지 않아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카트만두에서는 불만을 품은 주민 200명이 시위를 벌였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사태도 발생을 했군요.
네, 네팔 당국이 28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카트만두 북쪽에 있는 해발 3000m의 히말라야 초입에 있는 마을에서 여진으로 인해 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250여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대지진으로 전기와 도로 같은 사회기반 시설이 파괴되면 경제적 손실도 대단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구조와 구호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정확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지진 피해를 복구하려면 대략 5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팔은 에베레스트와 히말라야 산맥을 끼고 있어 관광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번 지진으로 관광객이 크게 줄어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이 방송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